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의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간 남녀끄다 옥에 넘기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때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충만해졌고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예루살렘 많은 핍박이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아주 심해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또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은 많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굉장히 심해졌을 때 그때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나타나서 이젠 로마로 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에 대구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선교 학교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잡고 주셨는데, 저는 선교 학교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스러워 가능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경을 주시고 싶은 마음을 안 주시라 하나님 잊어버렸나 생각했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또 이제 성경학교 생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976년도에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합해 5명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들 교회 한 성도 한 20, 30명 되는데 제가 선교학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너무 의아해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예배당에서요. 밥은 어디서? 뭐 여기서요. 잠은 어디서? 여기서요. 뭘 먹습니까? 그때 양식이 많이 귀할 때라 저도 자주 종종 굶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교학교가 시작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976년도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88년이란 1988년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88년 그때 올림픽 할 때도 한국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올림픽을 할때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서울로 모여서 올림픽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은 세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 이유가 뭐냐면은, 1989년 3월 달까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여권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그때 여권은 외교관들에게나 여권을 만들어주고, 큰 기업의 회장들만 여권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권만 가진 것만 해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와서 올림픽을 했는데 서울은 세계로 가 여건이 안 되는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1989년 3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이 담화문을 선포합니다.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제가 막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국에 가서 가장 그 어려울 때 종종 양식이 떨어지고 연탄이 떨어질 그때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집에 돌아가는데 난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쌀도 없고 연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아내 보기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쌀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뭐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기도를 하다가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은 내가 꼭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형편 속에 빠졌을 때는 연탄이 중요하고 쌀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쌀 타령, 연탄 타령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사람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삽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하기를 책을 출판해서 복음을 전하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끝나고 눈을 뜨고 나면은 이건 꿈이야, 꿈이야. 우리가 무슨 방송을 해, 뭐 방송에 돈 1, 2만 원까지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책을 어떻게 출판, 내가 쓴 책을 누가 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988년 올림픽 마치 그 이듬해 3월 달에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전 처음으로 이제 여건을 제 안에 만들어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영사가 저를 보고 부부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미국 갈 건데 아 그렇다 잘 다녀오라고 딱 1분 안에 인터뷰 끝나고 미국 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달에 미국 LA에 가서 집회를 했고 그해 가을에는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 처음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지 다른 도시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스데반이 죽는 사실 오늘 읽었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날에 2절에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 벗어나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구원받고 난 뒤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 복음의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89년도에 미국 LA 집회를 하고 독일의 이제 베를린의 집회를 하고 9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냈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어떻게 갈 수가 없었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 그때 그 엑스포라는 것이 93년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 목사님,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은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진령으로 만들 좀 전도를 하고 싶어. 아, 그래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매일 가서 친해가지고 엑스포 그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외국 선교사님 머무는 아파트인데, 거기 가면 케냐 사람들이 많으면 케냐 사람들하고 매일 집에 가서 놀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 하나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케냐 사람 너무 불쌍해요. 왜? 케냐 사람 한국의 음식값이 비싸서 밥을 못사 먹어요. 그래서 싼 라면하고 고구마 사서 먹는 걸로 매일 식사를 때워요.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케냐 사람도 한번 식사 초대를 한번 하자. 그래야지 케냐 사람들이 초대를 했는데, 20명이 저희들 집에 왔어요. 케냐에는 닭고기가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닭도, 이제 닭고기도 사고 해서, 그날 20명이 저녁 늦게까지 음식 먹고 논의 즐거워하며 갔어요. 케냐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말해, 목사님, 케냐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제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케냐 노래를 부를게요. 한국산 조용히 서서히 노래를, 그 사람도 막 춤을 추는 노래 부는데 너무 흥겹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 한국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 목사님, 한국 고속도로 너무 좋아요. 고속도로 여행하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방을 가는데, 제 승용차에 저하고 제 아내 둘이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두 명이나 세명탈수 있는, 같이 따라가긴 아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지방 갈 때마다 꼭 케냐 사람들을 뒤에 두 명이나 세 명을 태워 갔습니다. 특히 처음에 목포에 갔는데, 목포 막 산낙지 먹는 거 보고 막 기겁을 하고 그래.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다음에 그때 엑스포 하면서 올림픽 주최국인 한국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그 외국인 나라의 날로 정하는데, 오늘은 뭐 일본의 날, 미국의 날, 중국의 날, 뭐 그런데 케냐의 날이 왔는데, 케냐 상공부 장관이 왔어요. 상공부 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와서 그 케냐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들, 장관님, 박옥수 목사님 좀 만나 주세요. 아, 그분들 케냐를 참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상공부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목사님 감사도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아, 그럼 식사 어떻게 하냐,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 좋다고, 고맙다고. 그것도 수행원하고 한 20명이 왔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쓴책 가운데 영어로 된 책이 하나 있었는데, Only by Jesus Works라는 책을 줬는데, 너무 좋아하고, 장관이 갔어요. 그게 1993년이었는데, 1994년도에 그 장관, 상공부 장관이 저를 케냐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 처음으로 1994년 4월 달에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브온이라고 하는 야요 스타디움, 큰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 무브온 큰 기독교 집회가 있는데, 장관 이야기에 제가 2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어요.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숙소에 와서 잠을 자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를 케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케냐에서 한 20일 동안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빨리 정리하고 이제 케냐 가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 다 정리가 못 돼, 아직 못 가. 한 번씩 다녀오긴 합니다. 그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94년도에 제가 그 김종덕 목사, 윤종수 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95년도에 제가 케냐를 다시 가는데, 지난번에 케냐 갈때 독일에서 가서 독일에서 이제 케냐로 갔는데, 독일 교회 가서 제가 가나 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시간 했는데, 가나 교회에 있는 그 형제 하나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케냐 갈때 가나도 오시지요. 바빠 못 간다 그랬어요. 그 형제 두 번째 전화 왔는데, 두 번째도 아,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형제가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아, 가나라도 가야, 한번 가나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케냐보다 가나가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사무엘 형제라는 형제가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케냐에 가나에 가니까 사무엘 형제 아내가 독일에서 막 접시까지 다 가져오고 음식 다 가져와서 집까지 준비해 놓고, 그해 이제 95년도 한해한 주간 동안 가나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저들은 선교사를 보낼 만한 위치가 안 됐었고, 전국에 저희들이 한 30개 되는데 한 교회마다 뭐 50명, 100명 그 수준이기 때문에 선교사 뒷받침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남미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저뭐 동남아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이러면서 현재는 전 세계에 저희 선교사가 있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선교회가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했던 삶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한 삶이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난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 그런 생각만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건 정말 달랐어요. 제가 대구에서 조그만 예배당 2층에 앉아서 하나님 태평양 에 있는 많은 섬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책을 출판하게 해 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쌀을 위해서, 뭐 연탄 위해, 돈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번, 두번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도할 수도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가장 큰 저희들이 선교회가 돼서 아직까지 안간 나라도 아프리카 몇 개나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선교사 더 필요해서 아직까지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남은 나라 하나하나 해마다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로 막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우게 역사를 하셔서 복음 힘있게 전거되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선교학교도 하고 하는데 물론 사람 마음이 하나같지 않아서 진실하게 복음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런 귀한 선교사들도 많지만은 자기 육신생활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끝없이 우리 선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89년, 90년 때부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우리나라 GNP 그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나라는 아주 수준이 낮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1990년 그 이후부터 우리는 막 경제성장 막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만들 때 무슨 슬로건을 내 그러냐면 10월 유신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소득이 한 200달러 정도 될까 그랬습니다. 1990년도 초에. 그 대한민국의 1000불 소득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나라 천불 소득이 될 거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랍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천불, 꿈과 같은 천불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니고 이제는 2,000불, 3,000불, 4,000불, 5,000불, 6,000불, 7,000불, 10,000불. 이제 12,000, 15,000, 2만, 3만불 시대를 넘어가게 된 거죠.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해외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 쭉 왔다가 그때 우리 선교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최근에도 해외에서 한번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저는 미국, 뭐, 일본, 지금은 한국이라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해외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 정말 잘 살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몰랐습니다. 코스타리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지 아십니까? 조성준 목사를 보냈는데,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뇰을 쓰는 나라인데 에스파뇰 한 마리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짐을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코스타리카에 내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공항의 세관원들이 포탈의 짐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저 성균주 선교사를 2시간 동안이나 앉혀놓고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그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라도 좀 했으면 안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해외나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면 당신이 선교사냐고, 선교사라고, 당신도 선교회가 있느냐고, 있다고, 선교가 있으면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보냈느냐고, 우린 그냥 사람만 보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충분하게 뒷받침도 잘 못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성주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2시간 잡혀 나오니까 캄캄해졌는데, 그때 이제 직원이 할 수 없이 내보내 나왔는데, 저쪽 어떤 젊은 부인이, 여보세요, 혹시 조성주 선교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제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살아요. 오늘 나한테 전화를 보내왔어요. 한국에 조성주라는 선교사님이, 저 뭐야, 코스타리카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아는 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친구가 코스타리카 사니까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오거든 좀 돌봐주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조성주 선교사 처음에 가서 이제 에스파뇰을 배우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데, 말을 배우면서 그 가르치는 분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한마디 하고 나면 잠깐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아 그 말 같다, 그 다음 얘기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 한국 경제도 좋지 않았고 우리 선교사 뒷받침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비하면 뭐 선교사 화려할 정도로 우리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음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선교회가 됐고 많은 정부와 손을 잡고, 특히 저희들 IYF라는 걸 시작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끌면서 굉장히 많은 정부가 우리에게 이 마인드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대통령과 가깝고 장관을 가까이 지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번에 티카드를 하는데, 아베 수상이 세계 정상들을 초대했는데, 우린 초대 안 받고도 일본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대통령들 만나고 장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선교가 굉장히 축복을 받고 그런 2020년 한해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전해진 데 너무너무 이제 소문이 나서 수많은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을 중계해 주어서 2020년 전반기에 10억이나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후반기에는 2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우리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에 훈련하기 위해 우리 선교학교를 금방 임시로 시작했는데 12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2월 달 되면 신학기 시작되면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 올걸 생각. 그분들이 신학을 배워 참된 복음 전도 배워서 일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 너무 놀랍게도 한국 경제도 좋아지게 했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모두 한국 오고 싶어 하고 지금도 세계 많은 장관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베네 김광훈 목사님이 있으면서 한국 월드캠프 때 청소년 장관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온다고 해서 우린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막상 월드캠프가 시작될 때 초대하러 가니까 바빠서 올 수가 너무 일이 많아서요. 그래 김강훈 목사가 그 장관을 만나 사무실에 갔는데 앉아 있는데 장관 친구가 왔어요. 장관 친구가 뭐냐면 베냉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인사 잘 있었나 인사를 하다가 이분은 누구냐? 한국 사람이다. 그래. 왜 여기 와 계시냐? 내가 한국 월드캠프 한데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너무 바빠 못 가서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가라. 그래 안 그래 가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대통령 아들 그러면 내가 대신 가도 되나?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아들이 한국에 월드캠프에 참석했어요. 그럼 영국으로 여행 가려고 하던 그 스케줄을 바꿔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민방을 하면 이분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이제 베냉에 돌아가서 대통령 아들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 야, 한국 가니까 한국이 너무 좋더라. 또 박옥수 목사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자기는 다시 영국에 여행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아니, 이번 주에 박옥수 목사님 모신다고 안 했느냐? 그렇다고. 아니, 박 목사님이 오시는 당신이 떠나가면 영국 가면 예의가 되냐? 아내가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영국 가면 다시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아들이 이야기해서 아침에 됐는데 장관들 쭉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몰랐어요. 대통령이 우리 캠프에 참석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바쁘셔서 참석만 하시고, 이제 점심 식사를 그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다가 주문해 놓고, 저희들하고 장관하고 식사 같이 하라고, 같이 식사 못해 미안하다고 대통령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나 오후에 대통령 아들이 저를 데려갔는데 대통령 궁에 가는 대통령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제일 먼저 대통령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야니보이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땅도 넓은 땅을 주시고 그래서 진짜 거기다 센터도 짓고 너무너무 놀랍게 일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하나님 참 많은 역사들을 저들 속에 행하셨고 일하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이고 해외 가서 정말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경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놀랍게 복음을 전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끼리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을 인해서 예루살렘 다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 왼 전부 다 각 지방으로 가면서 유대로 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복음이 로마로 가서 그 로마로 말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할 수도 그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늘 복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된 데 많은 대적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한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잘난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아니고 그런데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천 가지 만 가지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가장 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복음도 잘 전할 줄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우쳐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그 복음이 하나하나 살아서 열매를 맺고 전 세계 우리 성경에 가 있는데 가장 큰 복음 전도자가 됐고 또 2020년 크리스마스 때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크리스마스 특별히 어떤 분위기가 뭘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그걸 미리 알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 이제 녹화된 필름을 제가 CTN에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인터뷰할 때 CTN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고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라시아서 부른 노래 제목이 CTN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에만 해도 700여 개 방송국에서 우리 그라시아 합창단 그리고 거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프리카 동남아 지방에 듣고 그분들도 우리 가지고 있는 USB를 가져가서 합창인데 방송 좀 내달라고 하니 그분들이 방송 직원들이 시들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다가 한번 드러나보자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독창으로 부르는 건 많아도 합창으로 저렇게 부르는 음악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깨끗하고 거기 아름답다고. 어떤 방송 한번 방송한다 켜놓은 두 번 세 번 한 방송국도 많고 또 우리가 그런 걸 주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방송국 측에서 우리 방송 중계 돈 하도 안 받고 해줬는데 우리도 공짜로 줘야겠다 그래 줬는데 아마 내년 방송국에도 아마 이분들이 그라시아 사탄을 듣고 난 뒤부터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어 또 거기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를 볼 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순교해 저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의롭다고 거룩하게 됐다고 깨끗하다고 신구약 전체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참 많은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는데 난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늘 두려워 염려했는데 죄사함 받고 너무 놀라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976년도에 조그맣게 형제 3명, 자매 2명, 5명을 선교학교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 우리가 천여 곳 가까운 곳에 복음전도 활동하래 복음전도에서 많은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축복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전세계 수많은 나라 방송국들이 우리 주일 집회 우리 집회를 중계해 주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 감사함 속에 젖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하고 충성 열심히 하는 것 예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십자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전부 눈처럼 이겨 사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 우리 죄가 씻어졌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많은 유창한 설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그 못 박혀 죽음으로 이사야 40장 3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너희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당하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 사도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사도들 놔두고 떠나 제자에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역사. 저는 유대인만 구원받지 이방인 구원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이방인은 고넬료 구원받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선교사 기르는데 쉬운 것도 아니고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우상 훈련 받은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안 되고 선교 안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말할 수 있고 크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 성령 역사하는 걸볼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 이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피로 피 흘려 주은 그 예수 피가 헛되지 않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셔서 이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 사함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는 것, 십자에 고난 당하시는 것, 우리 죄를 사하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걸로 우리가 죄를 사할 모든 죄의 일을 다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 하나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십자에 못 박힌 그 십자의 피만으로 우리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종도 형제, 윤종수 형제가 케냐에 갔을 때, 케냐에는 종교 등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처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신 그 선교의 이름으로 종교 등록 내줬다. 이제 좀잘안 돼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기적적인 일로 케냐에 종교 등록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쓴 책을 영어로 번역한 Only by Jesus Work이라는 책을 그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분이 종교 등록청장인데 이분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굿뉴스 미션 종교 등록을 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케냐에 해외 많은 선교회가 와서 케냐 나라의 해외 선교사의 종교 등록을 얻는 경우 거의 없고 케냐 교회에 속해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등록을 냈습니다. 현재 케냐에도 수많은 교회가 종교 등록이어서 고통하는 교회가 많은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종교 등록 좀 이용하면 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받는다.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번 교육을 받아라. 우리 선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 다 구원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케냐의 구원받은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 크게 장악해서 계속해서 보험 역사 일어나고 최근에 또 마인드 교육을 각 대학에서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좋도록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 해야 할 일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피가 십자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해졌다. 영원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89년 처음 우리가 해외가 집회를 했을 때 90년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고 다음에 94년도에 케냐에 선교사를 보내고 아프리카에 95년도에 가나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 전도가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에 다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도 아직 좀 몇몇 남은 나라가 있는데 이제 남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 일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기를 하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코리아 캠프를 통해서 남미의 많은 젊은이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4만 8천 명이 된 사람 죄사함 받았다. 교회 연결하니까 어떤 게 뭐 100명씩 200명 연결돼서 너무 기뻐하다 그러고 즐거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는 끊임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한국뿐에 전세계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지구에 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드리겠습니까? 예수 우리 구원 위해 십자에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낳으려면 나와서 대통령을 되고 장관을 만들겠다 하지 말고 아프리카 복음 전도자를 만들겠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겠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영국아, 예, 아빠.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 들어가! 아빠가 침을 때를 밉니다. 영구가. 예. 아빠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왜? 예? 아빠 지금 뭘 하고 있니? 때 밀잖아요. 아니야. 복음 전도자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 뭔데요? 아빠 네가 복음 전도자 되기 위해서 밥 먹이고 학교 다니게 하고 키우고 있어. 너도 그래서 아빠처럼 복음을 마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하늘 기뻐하게 하는 종이 돼야 돼. 제 아들이 미국에 복음 선교사로 갈 때 이야기해서 영국아 넌 가서 누가 대학 총장 시켜주지도 않았겠지만, 시켜줘 그거 하지 말고, 장관 시켜준다고 해도 하지 말고, 복음 전도자 되라. 제 아들은 지금까지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비난한 사람도 많고, 대적한 사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에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걸볼때 감사하고. 이제 원래 2021년에 미국 신학교에 더 많은 목회자들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전 세계 한 마음으로 같이 교단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모여서 복음을 기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허무한 세상의 욕망,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복음에 마음을 쏟아주시면 더없이 복되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나, 이런 가정 후손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만 가지를 지켜주셔서, 걱정, 염려할 일 없이 복되게 하나님을 하게 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